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노전설 21번째 시간입니다.
노래를 즐겨 감정이 풍부했고 성미가 괴팍했지만 여지껏 손우 사람에게 버릇없이 대들어 본 적이 없었다.
저놈은 여래도 벌써 이팔이 되어 믿지 못함 제 바지 벗기고 한번 굴물 보.
광수가 우스운 상소리를 했지만 상국의 역성을 드는 게 틀림없었다.
아이 가만있자. 아이 그럼 네가 시방 지금 나하고 이 싸움이라도 해보겠다 이런 게냐?
뒤늦게야 천규는 알아차렸다.
네가 감히 뭐 나한테 안 다리 걸어? 이 조그만 놈이.
그래, 네가 뭔데 싸움 못하니, 어?
상국이가 훌쩍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천규에게 달려들었다.
임마, 그게 뭐 싸울 일이 돼서 그러냐?
존식이와 같이 움막집 뒤에서 나오던 원도가 눈치 빠르게 상고기를 막아섰다. 너무도 황당하게 벌어지는 싸움이라 사내들은 처음에는 멍해 있다가 뒤이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키가 꺽두룩해도 천연 어린 애들과 같다.
말 들어. 너 앞집에 가서 덕지 보고 여긴 물이나 가져오래라. 어린 놈이 그러면 못 써.
원도가 막아 나선지라 상국이는 감히 대들지 못하고 움츠러들었다.
놔두. 거시기 찬 사내들이라 이래저래 싸우기 마련인데 그 거피라도 터지게 한판 붙게 놔두. 그리고 상국이가 뭐 어리네요.
광수가 천연덕스러운 소리를 하며 상국이를 부추겼다.
저 두억신이 같은 놈이 언제 힘이 들겠니?
존식이가 광수를 보며 웃었다.
우둔한 소리 그만 내라.
원도가 광수를 핀잔 주었다. 원도가 때맞춰 나오지 않았다면 상국이와 천규는 꼭 드자비를 했을 것이다.
알았어. 오늘 알았다니까.
전규가 공연히 성깔을 부렸다.
아이, 조금만 논까지 마구 덤벼드는 판인데 가겠소.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없소. 뭐 그 식당 자리에 한번 걸터앉는다고 되게 말이 많네.
전규가 몸을 획 돌렸다. 성격이 괴팍했다.
아이, 큰일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래, 점심이나 먹고 가거라. 응?
억두기와 준식이가 말렸지만 천규는 듣는 채도 안 했다. 원도는 말없이 천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자기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어졌다.
참, 그렇게 사이가 좋던 놈들이 멀어지다니.
천규가 십장 된 후부터 젊은이들은 싫어하는 것 같았다.
고장고장한 놈이 서서 똥 누겠다.
광수가 천규를 경멸했다.
상국이가 잘한다. 적지도 않고 또 왔대.
아!
광수는 상고기가 부르던 장타령 한 대목을 어설프게 뽑았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광수가 아는 장타령은 이 대목뿐이다. 원도는 광수의 궁둥이를 툭 걷어차며 시답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아, 정말 그 재수없게 남의 궁둥이 왜 차?
광수가 두덜거렸다. 광수가 은근히 상고기를 거두는 바람에 상고기가 천규에게 대드는 것 같다. 아침 일찍 덕희와 같이 원성시장으로 장보러 건너갔던 길순이는 해가 허리를 펼 무렵에야 땀을 철철 쏟으며 돌아왔다. 점심 준비는 사공집에서 해야 하는 판이라 길순이에게는 이래저래 일거리가 많았다. 집에 남았던 복희는 그동안 어제 저녁편에 가져다 놓았다는 좁쌀 주머니를 헤치고 말끔하게 씻어놓은 뒤 고사리까지 데쳐놓고 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아휴, 무슨 물건 이리도 많소?
아휴, 덕희가 자꾸 많이 많이 욕심 챙겨서.
복희에게 짐을 넘긴 길순이는 광목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훌훌 부채질했다. 금방 고사리를 데쳐낸지라 집안이 무더웠다.
아휴, 더워라. 아이, 저 여름부터 날이 삼감해같이 덥고서야. 이거 여름에는 어쩐다.
아휴, 글쎄 말이오. 이 산나물을 키우느라 날이 덥지. 아, 그런데 저 집에서 이렇게 와대도 자리 뭐 아래 집들에서는 어쩐다오. 아휴, 우린 돈잎 한 푼도 없는데. 아휴, 참.
짐을 풀어보던 복희가 혀를 찼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희한한 물건이 별로 없었다. 소금에 절인 고등어 몇 마리, 녹두나물, 콩나물, 메밀묵, 그 외에 막걸리와 소주 몇 병이었다. 오늘과 내일 두 끼를 겨냥하고 준비한 것이다. 녹두나물과 콩나물은 많아 보였다.
아유, 참, 이웬 별근심 다 하오. 뭐 있음 재리고 없음 못 차린 데인데 뭐 왜 그래요?
아유, 그래도 이 나판대기가 간지러워서. 아유, 어찌 그러겠어.
아이, 아줌마인 아무 걱정 말고 쉬고 가이나 보면 됐지.
덕희도 어른스레 위안했다. 아버지와 원두 아저씨가 복희를 두고 하는 말을 가만히 엿들은 적이 있는지라. 덕희는 복희가 집짓기 두레에 어떻게 끼어든 것을 조금 알고 있었다.
삼촌은 참 마음씨가 착해.
그때 덕희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아버지가 집지을 제목을 마련할 때 복희 아주머니 것까지 마련했는데 가만히 보니 원도 아저씨가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별일이야?
덕희는 오리가 가는 보름배로 회장 조고리를 지어입고 봄에 길순이가 가만히 선사한 흰 광목에 검은 일본 물감을 올려 치마를 해입어 무척 청청해 보였다. 구형벽 안악네들 속에서 길순이와 덕희에게만 광목 치마가 있었다. 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치마와 저고리를 벗고 간편한 토슬에 몸빼 차림을 하고 다시 나왔다. 어린 몸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애옥살이에 빠져 가마목을 떠나지 못했지만 어느덧 청춘과 풋풋한 젊음이 어김없이 찾아들었다. 화장품 덕을 몰랐지만 희고 애틋한 뺨은 딸기 속같이 여렸고 자태가 음전했다. 달인 일을 하는 외톨이들은 모두 덕희에게 멀거니 헛눈을 팔았다. 그 중에서 승만이는 광수까지 눈치 차릴 정도로 덕희를 욕심내고 있었다. 승만이는 덕희 때문에 구형벽에 눌러 있었고 집 짓는 두레에 끼어드는 욕심까지 부렸다. 요즘 세월에는 부모 몰래 자기들이 먼저 눈을 맞추고 혼인하는 일도 덜어 있었다. 덕희는 팔을 걷고 앉아 가마를 부셨다.
아이참, 쟤네 어쩌면 석희가 엿본다이.
아줌마에도 별 말씀을. 엿보는 건 영수 엄마 입집이 명색이 집이라니.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은 이 집에서 다 하겠권 하지. 일꾼들의 시국 짓다 거를 해야지. 이 구영벽에서 영수 엄마 손을 안 거친 일이 있음도. 더키는 얼굴을 살짝 붉혔다.
아이 참, 그런 말은 말래. 사람은 바빠야 사는 멋이 난다오. 전에 그 서간도나 북간도 쪽으로 돌아댕길 때는 곁에 아는 사람 하나 없어서 얼마나 적적했다고. 여길 오니까 살 것 같소. 그래 그래. 응.
길순이는 저고리 고름을 풀고 거리낌 없이 앞가슴을 헤치고 층얼대는 인수를 껴안았다.
에미가 곁에 없을 때는 달없이 놀다가도 아이 제 에미만 눈에 걸리면 이런다이. 두 돌이나 다 된 놈인데 이제는 저주 때도 이럽댔어.
복희는 젖살이 올라 포동포동한 인수의 다리를 매만지다가 부러운 듯 앙증맞게 생긴 고추까지 더듬거렸다.
참, 영수와 병수도 두들거성 젖을 먹였는데 우리 인수야 더 많이 먹여야지.
그래.
길순이가 인수의 볼따귀를 매만지며 거기에 뻑 소리나게 입을 맞췄다.
아우, 저저 오래 먹이면 더 어리는단데. 아, 참, 저 털 그렇게 크고서야 저 줄기가 말을 빼리 있겠소? 아니, 나도 인수같이 자지 달린 스나 한 놈 생긴다면 이 젖이 나오는 대로 열 살까지도 먹여보겠소만은.
버키는 부러운 눈길로 길순의 앞가슴을 훔쳐보았다.
아우, 저런 젖가슴 가졌길래 맨 아들만 무법 듯하지. 아우.
자기와 몸매가 비슷했지만 전무덤은 평덕에 있는 만인들이 만든 옥수수 떡만큼 크다. 버키는 은연중 그 어떤 이름 못할 지리를 느꼈다.
내가 왜 이러지? 가만. 아이, 정신 보라이.
버키는 부엌에 내려가는 더키를 보며 자기 이마를 탁 쳤다.
아이, 좁쌀밥은 먹은 배가 뜬뜬해도 먹기가 칼칼해서야. 아이, 기장살이라도 밑에 두면 저건저건해서 맛이 아주 좋을게요. 그 바가지 짝에 담가 놓은 게야 기장살인데 그것도 실수. 아,
예. 아휴, 참, 아이, 지금 세월에 조밥이 제일 좋은 음식인데 거기다가 기장살까지. 아휴, 참, 집에 뒀다가 애들한테나 먹일 게지 왜.
아유, 그런 말 마오. 아이, 우리 집 지을 때는 어찌하겠는지 궁리가 아이나오. 이 나 같은 호름이가 이제 집 지어서 뭘 하겠소마는. 아유, 이 동네 인심이 허박하니까 집까지 차려지지 않소 글쎄. 아무리 둘에라도 집짓기란 대역인데 일꾼들의 식사 대접이야 어찌 털털이 하겠어. 야?
버키는 더키를 밀어올리고 자기가 부엌에 내려섰다. 호래비에게는 이가 서말이고 호러미에게는 은이 서말이라 했지만 버키에 한해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남편이 남겨놓은 것은 여자들이 쓸 수도 없는 고기 그물 뿐이다. 여태까지 배를 굶지 않고 간신히 뽀쳐온 것은 버키의 삭바느질 덕이다. 여자 홀몸으로 엄두도 못 낼 일을 동네 사람들 덕으로 어쩌자니 기쁨보다 근심이 앞선다.
아유 참, 해외는 아무런 근심도 하지 마오. 구영백에서 다른 집은 못 지어도 해외 내 집은 짓는다고 영수 아버지도 나서는데. 뭐 집토 마련했겠다, 목재 마련했겠다. 큰일은 벌써 다 절반 까먹었는데 무슨 걱정이요? 아이고, 아이고, 요 놈이. 야, 저 꽁찐 왜 물어뜯냐, 응?
길순이는 인수의 이마를 살짝 튕겨놓았다.
뭐? 우리 집 짓는다고? 용사 아버지도 나선다고?
길순이는 내사롭게 말했지만 버키만은 무심하게 들리지 않았다. 버키는 슬그머니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속이 뜨끔했다. 원도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나설 때 버키는 말렸다. 원도가 나설 명분이 없었다. 과부가 혼자 산다는 한 가지로 동네 나그네가 불끈거릴 명분이 없었다.
아이 근데 이 눈치 빠른 길수이 또 혹시 무슨 김치라도 채면 어쩔까 이거.
하지만 여태까지 고비를 무사히 넘겨왔다.
아 글쎄 나야 좋지만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역보우. 아니 우리 병수가 왜 왔냐? 아유 집에서 누나랑 같이 놀게지. 여기는 왜 왔니? 아이고.
버키는 집안에 들어서자 무작정 자기한테 다가오는 병수를 끌어안았다. 병수는 자기 어머니 켠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엄마 젖에 감지를 내고 젖을 먹는 동생을 질투하다가 어머니에게 저기까지 품었던 병수는 인젠 복희의 양아들로 돼버렸다. 먹고 자는 것도 복희네 집에서 했다. 아들에 대한 복희의 비원이 병태에 가까운지라 요즘 와서 병수를 양자로 앞세울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
병수는 아무래도 내가 키워서 내 아들로 만들어야겠다. 응? 병수야, 그러게?
응!
병수의 거침없는 대답에 복희는 활짝 웃었다.
그렇게 욕심 남은 후 해배가 병수를 가지오? 난 병수가 미우니까.
좁쌀 씻은 뜨물에 고등어 배를 훑는 세밀 작업을 하던 길순이가 선선히 응낙하는 채 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아휴 얼마나 좋겠소.
버키는 진중한 기색을 지었다. 원도와 꺼리낌 없이 정을 통한 것도 처음에는 아들을 보고 싶어 저지른 노릇이다. 맨 아들만 내리둔 원도가 씨가 좋아 보였다. 너무도 허약해 고기발이나 주나기나 놓던 남편과 달리 머리가 정수리께로 훌렁까지고 눈두덩에 살이 두텁게 올라붙어 무척 심술께나 있어 보였지만 이런 사내가 진짜 사내 같았다. 복희의 짐작이 적중했다. 원도는 황소같이 힘이 좋았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복희는 처지와는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본능적인 관성애로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복희는 마가을 두만강 위에 씻겨 내려가는 낙엽처럼 둥실둥실 번동했다. 하지만 금기를 어긴 복희에게는 환희와 절원을 동반해 말 못하는 번민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길순이를 마주 볼 때마다 그랬다.
언니 동생으로 허물없이 지낸 사이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이 동생 알면 어쩔까?
그러던 복희는 요즘 와서 그럴듯한 언덕을 찾았다.
네, 동생 남편을 뺏자고 한 기는 아니오. 이 고추 달린 산에 놈을 낳는 게 내 평생 소원이라서. 이 여자 헐몸으로 늙음하게 딸 믿고 살 줄은 없는 일이잖소.
캐고 보면 가련하고 어리숙한 자아 위안이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집 오락이라도 잡는 법이다.
엄마! 엄마!
이때 느닷없이 일숙이와 강숙이가 허겁지겁 집안으로 들어섰다.
아유, 애들도 돼서 고제다도 쪘냐? 괜히 놀라게 무슨 일이나 도대체? 어?
무엇에 놀란 듯 두 개 집에는 참새처럼 핥닥거렸다.
엄마! 뱀이! 뱀이!
올해 12살 난 큰딸 일숙이가 울먹거렸다. 8살 난 둘째 딸 강숙이는 언니의 배치마 말귀를 꼭 틀어잡았다.
뭐? 뱀이라니? 어? 뱀에게 물렸냐?
버키는 그제야 일이 심상치 않은지 품에서 병수를 내려놓으며 몸을 일으켰다.
빨리 빨리 어디 보자. 보자.
길순이와 덕희도 놀란 얼굴이다.
그게 아니고 뱀이 집에 들어와서.
어? 뭐? 뱀이 집 안에 들어왔다고? 어? 그래 보자. 물리지는 않고. 어? 에휴, 계집 애들도야. 아이, 기름 똘가 지울 게지. 괜히 놀랐네. 어?
그제야 보키는 한시름 놓는 표정이다. 길순이와 덕희도 기색을 풀고 다시 일손을 잡았다. 구영벽은 뱀이 유달리 많은 고장이라 움막집이나 초가집으로 기어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뱀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따로 있는지라 사람들은 그저 놀래워서 집안에서 몰아낸다. 봄에 병권 영감이 시키는 대로 집집마다 집 주위에 삼시를 뿌렸지만 삼이 아직 크지 않아 냄새가 없는지 초여름 잡으면서 자주 기어들어온다.
야, 너네들은 빨리 먼저 집가 있어라. 여기 이제 복잡해서 응? 조금 후에 인차갈게. 응?
아유, 해외들 참 남종녀들도 무서워하는데 걔들이야 낚시 있어? 여기서 놀게 놔둬.
아유, 아유, 아유.
일수가, 너 병수와 인수 데리고 마다에서 놀다가 여기서 점심 먹어라, 응?
아유, 됐어, 됐어. 가게 놔둬. 아유, 집에도 밥이 있는데.
아유, 해외도 참, 아, 걔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게 부산떠.
아유.
뱀이 들어왔다는 집으로 계집 애들을 어떻게 다시 들여보낸단 말인가. 부걱부걱 괴어오른 배치마를 대충 걸친 두 계집애는 어머니 말이 시원치 않은지라 움직이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
어, 야, 그럼 너네 여기서 병수하고 인수 데리고 놀아라. 응? 저기 저 도망강에 나가지 말고. 응?
두 계집애는 그제야 낯색을 폈다. 불쌍한 계집애들이다.
아줌마이! 집주인 데서 물어 가셔라.
장국이가 밖에서 소리쳤다.
어, 야, 알았다.
복희가 대답하며 밖을 내다본다. 장국이는 집안에서 대답 소리가 나자 돌다서서 가버렸다.
어, 저 챙겨 자라는 청각은 아니 오늘 어째서 저렇게 뿌르퉁해 저런다. 여기 무슨 뱀이라도 있는가 봐.
아이, 매물이야 어떻게 가져가겠소. 분 마늘이라도 썰어넣고 우리 시원한 냉국을 만들기요.
아, 정말 집에 막걸리가 조금 있는데 어, 고른지오래서 떫은 맛이 난데.
여보세요. 왜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나요?
이것도 몰라요. 원시시대 우리 선조들은 돌멩이를 던지는 법으로 더 많은 사냥감을 포획했죠. 중세기 때 인류가 발명한 투석기는 수백 미터 밖까지 큰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포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인류는 로켓이나 비행선을 우주로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런 소행도 문명이라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자동차 상품의 편리를 향유하면서 환경의 청결과 도로 안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릴 대신 정신 문명의 가속도를 내야 합니다. 강 사장님, 조를 살려고 하는데요.
어떤 조를 수여됩니까?
이 가게에 있는 12가지 조를 모두 하나씩 주세요.
네?
제가 이 집 조를 사려고 하는 것은 무게를 탈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시집 양심 조를 도덕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조를 채찍질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무한의 강씨 가족은 오래째 내려오면서 저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울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200여 년간 자신의 양심 저울로 성실한 장사를 해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년간 불법 상인들은 강씨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와 속임수 저울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사람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지요.
권리, 저울추, 균형, 저울대. 권리의 균형은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는 저울입니다. 추호의 오차도 없어야 양심을 지키는 저울이 만들어집니다. 성실과 신용을 고수하면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 저녁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길 최상철입니다. 첫인상은 누구도 두 번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인상의 위력이 의외로 막강하죠.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단 5초. 하지만 그 첫인상을 바꾸려면